우리가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라는 말을 자주 쓰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그걸 거부합니다. 나는 하나를 보고 열을 평가하지 않고 나는 아주 공정하게 모든 것을 평가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를 보고 열을 평가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어떤 자매님들이 어떤 건물에 들어가려고 한다고 칩시다. 근데 바로 옆에 같이 들어가던 어떤 키가 한 183 정도 되고 거의 연예인급 외모를 가진 남자분이 문을 이렇게 열어줬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사실 하나를 보고 그의 행동 하나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 문 열어준 걸 보고 여러분 어떻게 평가를 하죠? 어머, 매너가 너무 좋으시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상황을 바꿔서 제가 문을 열어준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25년 전에 제가, 청년 시절에 25년 전에 제가 이 키와 이 몸매로 제가 이제 혼자 있으니까 제가 키가 얼마인지 잘 모르시죠? 송태근 목사님하고 좀 비슷합니다. 제가 이 키와 이 외모로 이제 문을 열어준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제가 이제 오랜만에 몇십 년 만에 이제 한국 와가지고 이제 그 친구들하고 이렇게 만나보면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 정말 하나도 안 변했다. 근데 제가 25년 전에도 이렇게 생겼었거든요. 근데 제가 25년 전에 제가 여러분의 이렇게 문을 열어준다고 쳐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자매님들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어머, 똑같은 행동인데, 어머, 매너 좋으시다가 아니라 참 애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한 가지 사실을 보고, 그 나머지를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조금 반전이 일어난다고 칩시다. 알고 보니까 제가 그냥 평범한 남자가 아니라 어떤 나라의 왕자였다고 쳐보십시오. 그럼 또 얘기가 또 갑자기 달라지는 거예요. 갑자기 달라지고, 뭐 아까 애쓴다 이랬다 갑자기, 그래 어쩐지 좀 귀티가 나더라. 귀티가 나긴 뭐가 납니까? 전혀 아닌데도, 그냥 왕자라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 또, 열 가지가 평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물가의 여인 그 사건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우물가의 여인 사건을, 이 여인을 평가할 때 대부분 다 한 가지를 가지고 이 여인의 열 가지를 평가합니다. 근데 그 한 가지가 대부분 뭡니까? 남편이 다섯이라는 거죠. 남편이 다섯이라는 그 한 가지 사실을 가지고 나머지 열 가지를 다 평가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됩니까? 이 여자는 아주 방탕한 여자가 되는 거죠. 아주 방탕하고 헛된 욕망을 쫓고 이런 여인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 자, 여러분 이 노래를 아신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그 젊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노래 아세요? 그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그 다음 뭐죠? 모르는 척하는 거. 헛되고 헛된 것들을 이라는 노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우물가의 여인은 뭘 구했어요? 헛되고 헛된 것을 구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 여인은 아주 방탕한 여자고 헛된 것을 구하라는 여자다라는 것으로 이제 열 가지를 평가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4장 9절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4장 9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뭐 우리나라 말 번역이 하나이까라고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공손한 것 같지만 그 원문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번역이 그렇게 됐을 뿐이고 원문은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 그러느냐? 굉장히 틱틱거리고 아주 불친절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고정관념을 보고 이 여자는 남편이 다섯이고 굉장히 방탕하다. 그걸 가지고 보면 거 봐라. 이 불친절하고 이 교양 없는 여자 봐라. 이거 굉장히 교양 없는 여자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예수님 만나서 고쳐지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한 가지 이제 의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우물가의 여인이 정말 헛된 것을 구하는 여인이었을까라는 이제 의문을 한번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통적인 해석은 우리 대부분의 기독교 역사에서 전통적인 해석은 이 우물가의 여인을 방탕하고 헛된 것을 추구하는 여인으로 해석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그 젊은이들의 특권이 뭡니까? 젊은이들의 특권은 한번 다르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특권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젊은이 예배니까 뭐 제가 이제 기존 해석을 뒤엎겠다 뭐 이런 의도는 없습니다. 뭐 제가 그럴 만한 권위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우리 젊은이들이니까 한번 좀 다르게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어떻게 다르게 생각을 해보냐면 이런 문제가 있죠. 자, 지금 이 여자가 언제적 여자입니까?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 그리고 지역이 어디죠? 팔레스타인, 중동지방이에요. 그러면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여자가, 중동지방 여자가 남자를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었을까요? 다섯 번이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면 얘기가 돼요. 2000년 전에 중동지방에 어떤 남자가 여자를 다섯 번 바꿨다. 그러면 이 남자는 방탕한 남자가 됩니다. 자, 그런데 2000년 전에 중동지방의 여자가 남자를 다섯 번 바꿨다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 그럴 수가 과연 있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물론 21세기 한국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렇죠? 우리 앞에 계신 자매님들 남자친구 몇 번 바꾸셨어요? 다섯 번. 남자친구를 이제 다섯 번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차인 게 아니라 바꾼 거죠, 스스로.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서는 가능합니다. 한국에서는 여자가 남자를 다섯 번 바꾸는 게 가능해요. 그런데 뭐 멀리 옛날에 2000년 전 갈 것까지도 없습니다. 지금 21세기 그 IS를 생각해 봅시다. IS. 우리 여자들이 다 이거 검은 거 이렇게 막 쓰고 다니는 IS 지역에서 여자가 남자를 다섯 번 바꾸는 것이 가능할 것이냐? 절대로 그렇지가 않죠. 불가능합니다. 우리 가끔 어떤 젊은 애들이 그 IS를 하겠다고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서 구인 광고를 할 때 오면은 우리는 여자를 준다. 뭐 이러니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무슨 남자를 바꾸고 이럴 수 있는 환경이 전혀 되지 않는단 말이죠. 자, 그러면 과연 이것은 이 여자가 그럼 남편이 다섯이었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혹시 이러진 않았을까? 혹시 다섯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 근거에 의해서. 그러면 이 여자는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아마 뭐 임신을 못해서 버림을 받았든지 아니면 뭐 그렇게 뭐 싹싹하지 못하고 남편을 기분을 좋게 못해서 버림을 받았든지 어쨌든지 간에 다섯 명의 남편에게 버림을 받은 아니면 뭐 외모가 남자들 마음에 안 들었든지 어쨌든 남자로부터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한 여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섯 번이나 버림을 받다 보니까 이제는 정식 결혼도 못하고 다른 남자에게 얹혀 사는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네가 다섯 남편이 있었고 지금 사는 남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섯 번 버림받고 정식 결혼이 아닌 얹혀 사는 여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8절과 29절을 보여주시면 여자가 이런 얘기를 하죠. 4장 28절, 29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님하고 얘기를 막 마치다가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뛰쳐나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이 남자가 얘기했다. 내가 남편이 다섯인 거 다 얘기했다. 다 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이 사실만 볼 때는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 내가 한 일이 잘했다는 겁니까? 내가 죄졌다는 겁니까? 죄졌다는 뉘앙스로 들려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이 남자가 알고 있다. 자, 그런데 이런 억압받는 사회, 이 여자들이 억압받고 차별을 당하고 이런 사회는요,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성폭력 같은 거, 성범죄 같은 경우에 여자들이 분명히 피해자인데도 어떤 여자가 뭐 범죄를 유발을 시켰다든지 이런 가해자로 둔갑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중동지방 같은 여자가 지극히 인권이 존중되지 않고 억압받는 사회에서는 자기가 쫓겨나서 다섯 번이나 자기가 남편한테 쫓겨나서 억울함 당하고 있었는데도 사회에서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저거 아주 이상한 여자다. 남편하고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저 아주 몹쓸 여자다. 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의 머릿속에는 자기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행한 이 모든 일이라는 표현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통적인 해석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제가 이 해석이 100% 맞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여자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는 다섯 남편을 가진 아주 방탕한 여자다라는 걸로 모든 걸 해석했는데 좀 다르게 한번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2001년에 기도원을 들어갔습니다. 이제 신년에 제가 이제 미국으로 가기 바로 직전인데 기도원에 가서 이제 혼자 들어가기가 좀 뭐 했어요. 그래서 제 후배 목사님, 그 당시엔 전도사님이었는데 후배 전도사님을 데리고 기도원을 갔습니다. 아주 조그만 기도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뭐 아주 조그만 기도원이니까 뭐 원장님하고도 뭐 많은 얘기를 했고 뭐 이렇게 기도하고 얘기하던 중에 갑자기 그 저랑 같이 간 이 제 후배 전도사가 이 기도원 원장님으로부터 그 선지자 대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제가 일부러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여러분이 뭐 신비주의 이렇게 빠질 수가 있으니까 하여간 좀 어떤 일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 일 때문에 그 제가 데리고 갔던 후배 전도사님이 갑자기 선지자 대접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데리고 간 건데 갑자기 분위기가 제가 그 친구 가방을 들고 다녀야 될 것 같은 이제 그런 분위기가 이제 바뀌어 버렸어요. 자, 그런데 그 기도원에 누가 있었냐면 그 결혼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셨던 그 여자 전도사님이 와서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 여자 전도사님이 그 제 친구를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선지자 대접을 받게 된다는 걸 딱 아니까 와서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이 여자 전도사님이 뭐를 질문했을까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떤 사람이 이제 갑자기 모든 것을 막 예언한다는 그런 느낌이 딱 왔다. 이 사람은 모든 걸 알아맞추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 가서 뭘 물어보겠습니까? 이 여자 전도사님은 제가 언제 결혼할 수 있을지 한번 하나님께 물어봐 주시겠어요? 라고 묻더라고요. 자,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이라면 뭐 묻겠습니까? 제가 언제 취직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뭐 로또 번호? 아니면 뭐 하여간 뭐 여러분들이 자 보십시오. 한 가지를 물어볼 수 있다라는 기회를 준다면 여러분은 그동안 가장 고민해왔고 가장 생각을 많이 했고 가장 오래 기도해왔던 그것을 물어볼 거예요. 누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당연한 겁니다. 가장 많은 생각하고 가장 고민했던 것을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이 여자는 그럼 과연 방탕했다고 생각이 드는 이 여자는 과연 무엇을 물어봤을까? 4장 19절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자가 이르되, 그러니까 예수님과 막 얘기를 하다가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뭡니까? 선지자. 당신은 선지자군요. 라고 알아챈 거예요, 이제. 아, 선지자다. 이분한테 물으면, 자, 이제 성경을 보지 마시고 저를 보십시오. 이분한테 뭘 물으면 답이 나오겠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방탕했다고 생각한 이 여자가 뭘 물어보느냐? 20절 보여주십시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여자는 예수님을 유대 사람으로 본 거예요. 유대 사람들은 주장하기를 예배는 무조건 어디서만 드려야 된다?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된다. 다른 데서는 결코 드릴 수가 없다. 예루살렘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럼 사마리아 사람들의 주장은 뭐였냐면 아니다. 왜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하냐? 우리 그리심산,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에서도 예배할 수 있다. 라고 해서 그리심산에 따로 자기네들이 성전을 세웠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 뭐 이렇게 막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여자가 아주 놀랍습니다. 선지자라는 걸 알아챈 다음에 그 입에서 나오는 질문이 뭡니까? 언제 결혼할 수 있을까요? 제가 남편이 지금 다섯이고 지금 제가 제대로 된 결혼 생활을 못하고 있는데 언제 결혼할 수 있을까요? 아니, 이 기구한 운명이, 이 기구한 팔자가 언제 끝나는 겁니까?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뭡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죠? 라고 물어봅니다. 자, 그럼 바꿔 말하면 이 여인의 그동안에 가장 컸던 고민, 정말 늘 자기 인생을 걸쳐서 가장 큰 고민이 뭐였다는 겁니까?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가 가장 큰 고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그 질문이 터져나오는 겁니다. 이 남자가 선지자라는 걸 안 순간 어떻게 예배해야 되죠? 예루살렘입니까? 그리심산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장소가 문제가 아니다. 라는 대답을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겁니다. 자, 아까 그 설명을 잠깐 더 다시 드리면 그 두 지역 간의 갈등이 있었어요. 유대 사람들은 무조건 예루살렘.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니 그리심산도 가능하다. 그래서 그 한 BC 400년 전에 그리심산에 이제 자기네들 자체 성전을 지었는데 그 BC 129년에 유다 사람들이 쳐들어갑니다. 쳐들어가서 그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을 파괴를 해요. 그럼 이 사마리아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습니까? 자기네들 거기서 예배를 드려왔는데 유대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그 파괴시켜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지금 이 시대적 상황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기 불과한 150년 전 사건이란 말이에요. 요즘이야 150년이면 굉장히 오래전이지만 옛날에는 150년이면 바로 직전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상실감과 유대인들을 향한 분노가 아주 하늘을 찌르듯 했다는 거죠. 그 상황에서 이제 이 예수님의 대화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고민했던 거예요. 유대 사람들이 와서 우리 그리심산의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란 말입니까? 예배를 고민하고 고민했던 여자였던 거죠. 자, 그러면 하나를 보고 열을 안다고 했는데 여태까지 우리가 뭘 보고 뭘 알았습니까? 이 여자는 방탕한 여자다. 남편이 다섯이다. 아주 헛된 것을 추구하는 여자다. 라는 것을 보고 판단을 했는데 이제 바꾸겠습니다. 이 여자는 어떤 여자다? 예배를 사모하는 여자다. 예배를 추구하는 여자다.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가장 주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인지를 늘 생각하는 여자였다. 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사건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이 여자를 다시 평가해 보겠습니다. 자, 23절을 보여주시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영과 진리로, 장소 문제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된다고요?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즉 이 여자가 예배에 집중하는 여자였다는 것을 보고 평가를 한다면 예수님은요, 길 가다가 우연히 이 여자를 만나셨겠습니까? 이 여자를 찾아오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여자를 찾아오셨어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 증거들이 있습니다. 자, 3절과 4절을 보여주시면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사 갈릴리로 가실 때, 그러니까 유대가 제일 밑에 있고 사마리아가 중간에 있고 제일 위가 갈릴리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밑에 유다에서 갈릴리로 올라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하여야 하겠다, 뭐 이렇게 별로 강하게 번역되어 있지 않은데 그 NIV와 새 번역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NIV에는 He had to go through Samaria. 그는 해야만 했다. 사마리아를 거쳐 가야만 했다. 새 번역도 가실 수밖에 없었다. 반드시 사마리아를 거쳐 가야 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지도만 알면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되죠. 지도만 알면 이해가 가는데 역사를 알면 이해가 안 갑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마리아와 유대는 굉장히 적대 관계에 있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어떻게 갑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사마리아 땅 안 지나게 요단강을 건너서 올라간 다음에 다시 요단강 건너서 갈릴리로 갑니다. 그러면 사마리아를 안 거쳐가는 게 원래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원래 정상적인 그 상황이라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말아야 하겠는지라 라고가 그 당연한 얘기죠.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안 되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말아야 하겠는지라 라고 해야 되는데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하겠는지라. He had to go.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됩니까? 이 여자를 만나야 되잖아요. 이 여자를 만나야 되잖아요. 자, 그 다음 7절과 8절을 보여주시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 이러라. 자, 이는 이라는 단어 보십시오. 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뭡니까? 제자들이 먹을 걸 사러 갔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은요, 어떻게든지 사마리아 사람하고 접촉을 안 하려고 합니다. 누구나 다 싫어해요. 그럼 예수님이 제자한테, 자, 먹을 거를 사러 가야 되는데 제자 12명이 다 가야 됩니까? 누구나 가기 다 싫어해요. 사마리아 사람들 만나기 싫어해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베드로야, 너 가서 먹을 거 사와라. 그럼 베드로가 입이 이만큼 나올 겁니다. 왜 사마리아 동네에 가서 나보고 먹을 걸 사오라고. 그러니까 뭐 사다리를 타든지 뭘 해가지고 하여간 한 명이 가든지 두 명이 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 뭘 했을까요? 어쨌든 뭐 한 명이 가든지 두 명이 가야 되는데 지금 제자들이 다 갔기 때문에, 다 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한테, 야, 요한, 너 물 좀 떠. 이게 아니라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사마리아 여자한테 얘기하는 거야. 나한테 물을 좀 떠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왜 12명 다 보냈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다 보냈을까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려고, 물 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물 달라고. 제가 이제 잠깐 한국에 와 있기 때문에 제 폰이 그 스마트폰이 아니라 그 폴더폰이에요, 폴더. 보신 적 있습니까? 폴더폰이라서 앱이 깔리거나 이러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지금 제가 수지에 있는데 이제 교회로 오기 위해서 이제 버스를 타는데 이게 앱이 안 깔리니까 버스가 뭐 언제 오고 이런지 모르잖아요. 한 30분마다 오는 버스인데 제가 그래서 버스 정거장을 가는데 막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놓쳤다. 한 30분 기다리면 오겠지. 그래서 막 기다리고 있는데 이 시외 버스는 사람이 꽉 차면 안 쓰잖아요. 그래서 그냥 또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한 시간을 기다려가지고 이제 버스를 간신히 타고 왔어요. 그러면서 생각했는데, 이거 앱이 있었으면 내가 뭐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예수님은요, 마치 앱을 까신 분 같았어요. 사마리아가 여인이 오는 걸 아셨어요. 아, 5분 후면 도착하는구나. 야, 제자들, 전원 먹을 거 사러 가.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 왜냐면 제자들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예수님이 물 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나오지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는다. 상종한다는 단어가 뭐냐면 그릇을 같이 쓰지 않는다라는 단어예요. 그릇을 같이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한테 물을 달라고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앱을 보신 게 아니라 앱을 이미 탑재, 예수님이 앱이 기본 탑재되시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은 오는 걸 아시고 제자들을 다 보내셨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4장 9절을 보면 4장 9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아까 이거죠, 어찌하여,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예의가 없어서 아주 틱틱거리는 그런 게 아니라 하니 그 이유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적대관계에 있기 때문에. 왜?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물론 더 근본적인 원인도 많이 있지만, 역사상으로 아주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지만, 그 예배 때문에 이 여자는 굉장히 가슴 아파했던 거야. 유대인들, 우리 그리심산에 와서 우리 성전을 파괴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감정이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틱틱거리는 거죠. 당신 왜 나한테 물 달라는 거야? 왜? 자,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무슨 사진인 것 같습니까? 흑인 여자아이가 백인 경찰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 여자아이의 정체는 뭘까요? 도대체 어떤 아이길래 이런 어마어마한, 백인들의 호의를 받을까요? 이게 1960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1960년에 뉴올리언스라고 하면 굉장히 인종차별이 아주 심한 곳입니다. 다른 지역은 벌써 옛날에는 이제 흑인 학교, 백인 학교 다 나눠져 있었는데 그 법으로 통합 교육을 하도록 이미 법이 제정이 됐어요. 뉴올리언스는 나중에 됐습니다. 1960년에. 자, 그래서 이제 흑인도 당당하게 백인 학교에 입학할 수가 있었는데 백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흑인들이 백인 학교 올라면 시험을 봐라. 라고 해서 시험을 봐서 6명이 통과를 했어요. 6명이 통과를 했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이 루비 브리지스라는 여자아이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백인 학부모들과 백인 학생들이 이 아이를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너 우리 학교 오면 죽인다. 죽인다고 위협을 합니다. 사진을 계속 보여주시면. 그래서 이 백인 부모들이 이 초등학교 1학년짜리 여자아이가 뭘 합니까?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 여자아이가 지나가는데 거기다 대고 욕설을 퍼붓는 거예요. 너 우리 학교 오면 너 죽인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 사진 보면 이 여자아이는 우리는 우리 학교를 백인 학교로 만들고 싶다. 그 다음 사진, 나는 니그로들이 오는 학교, 흑인들이 오는 학교면 나 학교 가기 싫다 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 다음은, 그래서 선생님들도 아무도 이 아이를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딱 한 선생님이 자원해서 이 아이를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반에 아무도 학교를 오지 않아서 1대1로 가르치게 됩니다. 그 다음, 그 중에 어떤 감리교 목사님 딸이, 감리교 목사님이 그래도 난 우리 아이를 학교 지금 수업 거부가 나서 전교생이 등교를 안 해요. 이 아이, 흑인 아이만 갑니다. 그 감리교 목사님이 나 우리 딸 학교 보내겠다라고 하니까 주변에 같은 백인들이 막 서로 밀치고 위협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보내지 못하게. 자, 한 여자는 이렇게까지 위협을 했습니다. 네가 먹는 거에 독을 넣어서 내가 너를 죽이겠다. 라고까지 위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방경찰이 이 아이를 집에서 갖고 온 것만 먹게 하고 또 다른 여자는 학부모일 텐데 관 속에다가 흑인 인형을 넣는 거예요. 흑인 인형. 그리고 그 여자애를 보여줬습니다. 널 죽이겠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 선생님이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가 이 현장에 왔습니다. 이 아이를 살펴보러 왔습니다. 이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기를 위협하는 사람들을 뚫고 이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오면서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라고 심리학자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심리학자가 너무나 궁금해서 그 아이한테 가서 묻습니다. 너 그 사람들한테 네가 무슨 얘기를 했니? 라고 물어보니까 이 아이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그 사람들이 널 지금 죽이겠다 그러는데 너는 초등학교 1학년이고 그 사람들이 어른들이 너를 죽이겠다는데 네가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니? 라고 얘기하면서 이 풀리지 않은 의문을 가지고 이 심리학자는 집으로 갔어요. 그래서 아내와 대화를 합니다. 아내와 어떤 대화를 했냐면 나는 그 아이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어떻게 자기를 죽이겠다는 그 어른들을 위해서 그가 기도할 수 있겠나? 라고 하니까 그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아이는요,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는 지역경찰, 그 도시경찰도 그 백인들 편이기 때문에 이 아이를 돌봐주지 않아서 할 수 없어서 연방경찰이 와서 지금 그 아이를 호위하는 거예요. 그 아이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친구도 없고 선생님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 상황에서 당신 같으면 뭐를 할 수 있겠는가? 아마 그 아이는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아마 이 루비 브리지스라는 여자아이가 이 사마리아 여인 같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친구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아마 예수님이 오직 기도의 힘으로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는 이 루비라는 여자에게 와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너 친구를 한번 데리고 와봐라. 그럼 이 여자애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예수님, 저에게는 친구가 한 명도 없어요. 그래, 맞다. 너에게는 친구가 없다. 심지어 지금 너를 가르치고 있는 그 백인 여자 선생님도 너와 계속 같이 있을 수는 없다. 언젠간 떠날 거다. 라는 얘기를 하실 겁니다. 우물가의 여인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우물가의 여인도 모르겠습니다. 방탕한 여자였기 때문인지 아니면 다섯 명의 남자에게 버림받은 여자이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도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정말 대낮에 뙤약볕에 물을 기르러 올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손가락질만 합니다. 이 상황에서 이 여자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이 여자는 예배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배를 사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여자가 이토록 예배를 사모했는데 종교 지도자들마다 하는 얘기가 다른 겁니다.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된대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드려야 된대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 배우지 못한 여자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 여자는 끊임없이 그것을 추구했습니다. 올바른 예배. 도대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를 이 여자는 끊임없이 추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 이 여자를 찾아오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거쳐가지 않는 사마리아를 일부러 거쳐가면서 일부러 그 여자가 오는 시간에 우물가에 가시면서 다른 12명의 제자를 전부 다 음식 사러 보내시면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왜? 이 여인이 예배를 사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서는 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장소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문제이고 그리심산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여인을요, 그냥 방탕한 여인이다 라고 생각만 하게 되면 별로 그렇게 감정이입이 잘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은혜를 받으려면 자기가 마치 그 사람인 것처럼 감정이입이 돼야 되는데 방탕한 여자라 그러니까 감정이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읽으면서 이걸 읽으면서 아, 저 우리 방탕한 김형제 이거 읽고 회개해야 될 텐데 뭐 이러지만 이게 내 얘기구나. 이게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잘 안 드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여자가 방탕한 여자가 아니었고 피해자였다면 다섯 명의 남자에게 버림받은 피해자. 정말 이 억압된 사회에서의 피해자라고 생각이 든다면 이 이야기는 바로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청년들의 이야기가 됩니다. 다섯 번의 면접에서 떨어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나마 지금 있는 직장도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가 되는 다섯 명의 남자한테 버림받고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닌 이 여자의 이야기는 다섯 번의 직장에서 쫓겨나거나 면접에 실패하고 그나마 있는 직장도 아르바이트일 수밖에 없는 바로 우리들의 얘기라는 거죠. 바로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갈 힘은 이 정말 잘못된 사회 구조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뭡니까? 예배를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여자, 마치 이 여자처럼. 아까 이 여자가요,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게 내 잘못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한 모든 일을 얘기한 이 남자를 보십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도 직장 가지고 힘들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사회구조 때문인데 이게 내 잘못 같아요. 내가 뭘 잘못해서 직장을 못 가지고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러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언제? 언제 찾아오십니까? 우리가 예배를 사모할 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문제 해결하는 것은 결코 뭐 직장을 주신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더 큰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아무리 사모한다고 해도 사실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예배를 드리는 것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저는 지금 부모님 댁에 잠시 거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 이제 새벽 기도를 화요일 날 한국에 오면서부터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다른 곳을 다녔습니다. 뭐 근처에 뭐 유명하다는 교회 다 가봤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곳이 없는 겁니다. 유명하다는 교회들이 정말 거기서 선포되는 말씀들이 정말 영과 진리로 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세상적이고 너무나 자극적이고 그것을 보면서 정말 저는 가슴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3.1교회 교인입니다.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이 3.1교회 교인인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토록 평생을 두고 추구했던 그 예배가 지금 매주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사모하신다면, 예배를 추구하신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가던 길을 돌려서라도, 제자들을 보내서라도 그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을 찾아오실 줄 믿고 예배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우리 묵상으로 찬양을 우리 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찬양을 드릴 때 주를 위한 이곳에라는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좀 기도를 조용히 하고 싶습니다. 찬양을 부르고 싶은 분은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고 싶은 분들은 기도를 하십시오.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을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예배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나를 찾아주시고 다섯 번의 면접에 실패하고 지금 있는 직장도 옳지 못한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잠시 기도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찾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바로 지금 오늘의 이 예배에 나를 만나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사랑해 주님, 내가 예배를 사모합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아오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셨듯이 가는 길을 돌려서라도 우리를 찾아주십시오. 옆에 있던 제자들을 보내서라도 우리를 찾아주십시오. 내가 예배를 사모합니다. 나를 만나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게 역사해 주심이 예배를 사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백성들 머리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